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구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모힐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솔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집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 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사리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세븐 고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셈이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목과 태의 복이로다. 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승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은 야곱은 이제 자기의 열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유언이자 예언입니다. 유언의 형식을 빌린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는 축복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주라고 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은 언제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아니면 제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합격하겠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합격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밖으로 나가서 놀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합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합격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부터 계속 놀다가 시험 보고 난 뒤에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합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합격한다고 했지 오래 합격한다고 말 안 했다. 똑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는 대학 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 삶을 고쳐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요나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배옷을 입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요나가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케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은 틀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셉 야곱이 지금 미래의 일을 이야기를 해도 현재의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좋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미래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연결고리가 되고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너희 아버지 야곱에게 들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후에 시작될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열두 지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1절과 2절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모이다와 듣다입니다. 두 번씩 강조합니다. 반복은 언제나 강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는 반복된 단어를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다고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꿈 깨라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가장 진지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때에 거짓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설령 거짓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생의 마지막에는 그 거짓된 삶에 대해 참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열두 아들, 장차 열두 지파의 시조가 될 사람들 또 그 후손들에게 유언적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장남에 대한 유언입니다.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고 또 남녀 차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고 자녀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단지 많았다는 것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장남은 아무리 자녀가 많이 있어도 나머지 모든 자녀들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의 나이가 77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아내가 레아였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을 더 일해주고 난 뒤에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얻은 대가로 7년을 더 일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레아가 루벤을 낳았을 때가 최소한 야곱의 나이가 84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의 한 두 배 정도를, 평균 나이의 두 배 정도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42살 정도 됩니다. 마흔이 넘어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늦둥이가 아니라 첫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루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야곱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자녀 갖기를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마침내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허니문 베이비를 얻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된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루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의 말로 표현을 하면 예, 꽃미남의 짐승남입니다. 거기다가 총명함까지 더했습니다. 이 위풍과 권능은 족장시대에 그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주어지던 그런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완벽한 그런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탁월하다마는에서 하다마는입니다. 이 루벤에 관한 예언이 3절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4절도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의 성격이 물을 끓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조그만 주전자 같은 곳에 아주 센 불로 물을 끓이면 갑자기 그 주전자가 물이 확 넘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 팔레스틴의 와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와디는 그 우기 때는 강이 되고 건기 때는 그냥 평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끓이던 물이 넘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든 그 우기 때의 강이었던 것이 건기 때에 아무것도 물이 조금도 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마른 땅과 같이 되었던 르우벤은 본래 위엄이 있고 위풍이 당당한 그런 것을 모두 갖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서모 빌하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르벤은 장남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야곱은 르벤을 향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2인칭으로 말하다가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3인칭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빌하와의 동침 사건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런 뜻입니다. 르벤은 자기 서모와 동침하면 자기가 본래 갖고 있던 그 장자권을 훨씬 더 빨리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장자권을 영원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과거에 그 광고 중에 그 TV 수상기를 살 때에 잘 선택해서 사라고 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TV 수상기를 살 때는 잘못 선택해도 됩니다. 불량품이면 교환해 달라고 하면 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또 10년이 안 지나도 1년이 지나서 실증이 나면 능력만 되면 다른 거 사면 됩니다. 이 회사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회사 제품을 사면 됩니다. 그러나 장자권은 다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했던 것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천년 전의 사건을 오늘의 이야기로 읽고 우리의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르벤은 순간의 우매한 선택이 영혼을 망쳐버린 샘플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 천한 것이 귀한 것을 대신하게 됩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축복하려는 열두 사람 모두가 다 형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 두 사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세겜 지방에 있을 때 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마실라온 디나를 보고 급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디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우리 가문이 함께 맺을 수 없다며 할례를 받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례 받은 후 가장 고통스럽다던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그 가족들만을 죽였던 것이 아니라 세겜 지방 전체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다시는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말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끊었던 그 발목의 힘줄은 말의 것이 아니라 소의 것이었습니다. 서로는 농사도 짓고 짐도 실어 나르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군사적인 보복만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보복을 해서 다시 경제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러한 행위를 했던 그 이유가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이들의 삶의 원리가 분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 가끔 신문 지상에 나오는 그 흉악범들의 일기장 또 메모장 노트를 보면 그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분노는 대부분 그들의 부모에 대한 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억울한 대우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역기능의 가정의 전형이었습니다. 두 엄마의 경쟁, 또 두 서모의 암투, 게다가 아버지의 편애. 그럼에도 야곱은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않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이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야곱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들의 삶에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은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그 이화 클럽 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화는 IWHA, International White Hand Association, 국제 백수회라고 그럴까요? 그 백수가 일주일 만에 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백수라지만 일주일 만에 집을 들어가게 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꾸중하시든 달게 들어야지 하고 용기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더니 역시나 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이틀 동안이나 집을 안 들어올 거면 전화라도 해야지. 그 백수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집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그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술이 약간 취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야, 백수라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해라. 그러면서 용돈을 지어줬답니다. 그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그 네 명의 고교 동창생들이 그 영화관에서 패싸움을 벌이고 난 뒤에 두 명은 퇴학당하고 그 한 명은 전학 가고 공부를 제일 잘했던 한 명은 유기정학을 먹었습니다. 그 공부를 제일 잘했던 그 친구가 그 조폭 두목의 아들이었던 그 준석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돈을 들고 나왔으니까 서울로 가출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준석이라는 애가 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그 욕이라서 그대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정화시켜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우리 집이 제일 안 좋다고 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니? 어릴 때 우리 집에 삼촌들, 여기서 말하는 삼촌들은 근달들입니다. 삼촌들이 많아서 정말 좋았다.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입원했지만 내가 가출한 뒤 돌아오니까 삼촌들 중에서 나를 나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때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나를 패죽이라도 했으면 정신을 차렸을 텐데 이제부터 너는 너처럼 살아라. 나는 나처럼 살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외면하고 또 그들은 그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관심은 폭력보다 더 심한 폭력이 됩니다. 아버지의 두 아들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제일 끝에 있는 흩으리로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서로 작당을 해서 악을 도모한 대가로 그들은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첫 인구 조사를 했는데 모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 지파는 5만 9,300명입니다. 약 40년 후에 다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총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 지파는 2만 2천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줄었고 전체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기업 안에 몇 개의 성읍을 받았다가 결국 흔적도 없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지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오히려 은총이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처음으로 그의 형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풍성하고 순수한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할 때에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베냐민을 위한 담보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고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왜 자신이 또 자기들이 베냐민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변호했습니다. 유다의 이 태도가 요셉의 형들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형제들의 절을 받을 만한 행위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인데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백수의 제왕인 사자에 비유합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를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자가 아무렇게나 달려간다고 해서 그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사자가 얼룩말 같은 그런 짐승의 그 등에 자기 앞발을 턱 올려놓으면 얼룩말은 꼼짝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얼룩말의 목을 물어서 몇 초 만에 목숨을 끊습니다. 사자가 얼룩말만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몸집이 몇 배나 큰 들소도 잡아먹고 또 코끼리도 새끼 코끼리도 잡아먹고 기린도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더욱 무서운 것은 사자는 홀로 다니지 않고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는 자기가 먹이를 잡기 싫으면 치타나 하이에나 또 표범이 짐승을 잡아서 먹으려고 할 때 어슬렁 어슬렁 가서 그것을 빼앗아 먹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먹는 것을 와서 빼앗아 먹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주는 그 바로 뒤에 있는 통치자의 지팡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통치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에서 실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실로 잘 모릅니다. 학자들의 여느 견해가 있습니다. 자꾸 알려고 하면 실로 길을 잃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첫 성막이 있었던 그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가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실로의 문자적인 의미가 그것이 속한 분이라는 의미인데 그 규를 가지기에 합당한 분으로 해석해서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지칭한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샬롬의 동의어라고 해석을 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실로는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히브리 사람들은 평화시에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전쟁의 왕으로 오셨다면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귀는 잡목에다가 메워둡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지금 포도나무에 맨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가 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타기 때문에 나귀를 거기에 메어서 포도를 먹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포도주에 옷을 빤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기쁨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유를 하도 많이 마셔서 이가 하얗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유에 목욕하며 이런 뜻입니다. 우유 한 병 가지고 아껴서 이렇게 몸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유로 아예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뛰어들며 그런 뜻입니다. 유다가 특별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을 믿는 자리에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13절은 스불론에 관한 유언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스불론 지파는 해변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주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들이 해안 도시인 시돈까지 이동해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들이 이동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해상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것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불론 지파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소명이고 지혜입니다. 14, 15절은 이사갈에 관한 유언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을 건장한 나귀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건장한 나귀의 문자적인 뜻은 뼈의 나귀, 뼈로 이루어진 나귀 그런 뜻입니다. 즉 건장한 골격이 좋은 나귀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만을 선택하다가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압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사갈 지파는 힘은 세지만 머리는 나쁜 미련 곰탱이 노예 이사갈 그런 뜻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다안에 대한 유언입니다. 다안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안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다안과 납달리는 그 라헬의 시녀 빌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서자라고 야곱이 내치지 않고 동일하게 아들로 받아들여졌고 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단의 이름의 뜻이 억울함을 풀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처럼 앞으로 차지하게 될 역할도 주로 재판권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단의 후손인 그 사사의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은 야곱의 한숨에 가까운 기도처럼 들립니다. 힘을 다해서 열두 아들에게 유언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까지 하고 나서 잠시 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8절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딱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구원 기다립니다. 그 17절에 있는 그 말굽의 굽과 야곱 그 말꿈치를 잡다 뜻 아닙니까? 그 이 두 단어가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단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같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9절에서 21절은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유언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갓은 아주 용감한 민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아셀은 아주 곡창지대를 차지하게 될 것을 우리나라로 하면 그 나주평야를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납달리는 산악지역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2절에서 26절은 요셉에 관한 예언입니다.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른 여러 지파들은 그 짐승의 동물에 주로 비유되지만 요셉은 특이하게 식물에 비유됩니다. 요셉 지파가 서 있는 곳은 샘 곁이라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땅이 비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잘 되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는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오래전에 TV에서 그 사극 태조 왕건을 볼 때 그 왕이 된 왕건이 신하와 함께 무슨 얘기를 나누는데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 신하에게 묻습니다. 저게 날아가는 기러기를 맞출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폐하, 오른쪽 날개를 맞출까요? 왼쪽 날개를 맞출까요? 그렇게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요셉을 학대했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인생을 쓰게 만들었고 증오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자신을 향하여 분노와 고통의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에게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은 화살들을 날림으로써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덧입음으로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요셉은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요셉이었으면 복수하고 싶은 두 사람을 딱 고르라면 첫째는 떡 맡은 관원장인데 그 사람을 귀양은 보내지 않아도 시골 뜨방학한 관리로 좌천시켜 버릴 것 같습니다. 둘째로 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인데 바로 마담 보디발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그의 삶이 억울함의 연속이었을지라도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떡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분 차이가 천양지차입니다. 또 그리고 그 요셉의 청대로 떡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난 뒤에 바로왕에게 아주 잘 말을 해서 요셉이 풀려나게 되었다면 그는 가나안 땅에서 농부로 양치기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7년 흉년 기간 중에 아사했든지 아니면 다른 애굽 총리에게 곡식을 사러 뻔질나게 다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 그렇게 수많은 덫을 놓아도 그 덫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덧입는 그런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딥기를 원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물 공급으로 인해 얻게 되는 비옥한 땅의 복입니다. 관계시설이 거의 없던 고대에 이 복은 말할 수 없이 큰 은총입니다. 두 번째 복은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짐승의 다산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다산은 하나님의 복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한 3, 40년 전만 해도 자녀를 몇이나 두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를 들어 여섯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복하시네요. 세 번째로 그의 아버지가 빌어주는 영원한 산이 주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다 그 다신교였기 때문에 각 산들마다 그 산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자문합니다. 그 산에 있는 산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산에 있는 잡신들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게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요셉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축복을 하면서 내 아버지 즉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자신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도 같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입니다. 축복은 야곱이 하는 것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을 하는 야곱이 중요합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정말 할 필요도 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사의 기도가 효험이 있습니까? 집사의 기도가 더 효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까? 어른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까? 신앙생활 5년 한 사람이 영빨이 셉니까? 50년 한 사람이 영빨이 셉니까? 모두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 있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27절은 베냐민에 대한 유언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과 탐욕적인 강한 생존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끊기지 않고 사울 왕으로 모르드게와 에서드로 사도 바울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절인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후에 열두 지파가 될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량대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누어 준 만큼 찾았습니다. 분량대로 주시고 분량대로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 28절 하반부를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각 사람의 축복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우리 성경에는 축복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세 번이 나옵니다. 두 번은 강조지만 세 번은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야곱이 이 기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빌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은 그대로 자신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루벤, 시몬과 레위, 유다, 요셉 등은 그들의 과거의 삶이 그대로 그들의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르고 신실하게 사는 것보다 미래의 복을 더 잘 준비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존재의 가치는 동일해도 역할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모두에게 동일한 길이 동일한 내용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야곱의 아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아들들은 단 한 절로 끝이 나지만 유다와 요셉은 다섯 절이나 이어집니다. 또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와 같은 축복을 하지만 어떤 아들에게는 진짜 축복을 합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나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야곱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된다면 우리 등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그 자녀가 너무 불쌍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지만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미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그 노래를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빕니다. 어머니가 뿌려온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자녀를 목사로 만드는 데만 눈물뿌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인이 되는데도 눈물을 뿌려야 하고 학자가 되는데도 공무원이 되는데도 회사원이 되는데도 주부가 되는데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중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번씩 성도님들로부터 저는 기도 별로 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 부모님 기도 되게 살아갑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두신 것은 참 귀하고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우리 집안에 복음의 1세대라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통로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참 잘 산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더라도 그 길을 신실하게 걷고 달려가겠노라고 결심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신실함을 따라 걸음으로 복을 쌓는 은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은 모두 동일하게 자기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축복의 내용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다름에 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신앙의 환경을 볼 때 참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 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신앙의 환경을 물려주지 못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모보다 청출어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